역사고전 강의 해설 45번째입니다. 역사고전 강의 해설 45번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급의 상태를 다룬 제27강부터 29강까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7, 28, 29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냥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엥겔스의 이 책, 영국 노동자급의 상태, 노동자 계급의 상태 이 책은 라티오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되었어요. 이제만 씨가 번역을 해서 출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역사고전 강의 해설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 책을 제가 해설 녹음을 하려고 해요. 번역본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역사고전 강의를 강의할 때 사용했던 텍스트하고는 텍스트가 아주 예전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것,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좋은 책인데, 상세한 해설이 없어서 안 읽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꼭 그걸 좀 해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고전 강의 몇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역사고전 강의를 이걸 좀 개정판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이유가 투키디데스하고 요 엥겔스 요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그렇지만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따로 뭐 번역본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것도 라티오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5번째 해설 녹음은 27강부터 29강까지에 나와 있는 좀 개요에 해당하는 또는 전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 즉 엥겔스의 책의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용해서 한 부분은 해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건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일단 통독을 하시는 것, 처음 읽는 분들은 그냥 한번 통독하는 걸로 지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중에 엥겔스의 책 자체를 논하겠습니다. 27강의 발문을 보면, 산업혁명은 근대 산업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살고 있다. 이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하는 것, 이들의 자유라고 하는 건세 가지 의미에서의 자유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청년 엥겔스는 산업혁명의 도시 맨체스터와 노동자들을 관찰한다. 이 관찰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제가 좀 썼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않죠. 인간은 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은 본능적으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진화의 오랜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에 배어들어 온 것, 이걸 본능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인간에게 학습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죠. 그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에너지를 덜 쓰는 것, 나의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게 선호를 가지게 되는, 프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인지적 편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해도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좀 나쁜 놈인 것 같아도 내 편이다 싶으면 편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인지적 편향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27강에서 개요의 측면에서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쭉 설명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후의 산업화한 도시, 국가나 도시의 상황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산업화한 국가나 도시의 상황을 검토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고전 텍스트가 바로 이 앵겔스의 책입니다. 19세기에 나온 책을 고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0년 전, 즉 1900년까지, 즉 19세기까지는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00년 이후에는 현대인데 대체로 그냥 뭐 네 맘대로 뭐 현대 근대 따지느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1900년까지 니체가 죽은 해가 1900년이니까 1900년까지는 고전 텍스트가 뭔가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기본적인 관점과 방법론. 그런데 기본적인 방법, 관점과 방법론에서 우선 도시를 살펴보는 거죠. 맨체스터와 노동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축구 클럽으로만 알려지게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한국의 축구 선수가 가서 했다 해도 그 팀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토트넘 뭐 이런 거. 저는 빨간 유니폼.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를 검토한다. 도시를 살펴본다. 그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데에 나오는 사람들. 어제 보니까 브라질에서 온 어떤 여성이 가수라고 하는데 이태원 클라스 그거 드라마를 자기가 처음으로 봤대요. 이태원 클라스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 클라스의 남녀 주인공이 육교에 서서 남산 타워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육교에 올라가서 한국에 미리 와 있던 그 자기 보이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과 함께 그걸 보면서 인증샷을 찍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에게는 한국이 저렇게 보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곡동의 땅값하고 구로동의 땅값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이태원 클라스가 처음으로 본 드라마니까 이태원.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그런 그 무대가 되었던 그 음식점도 가보고 막 K-뷰티를 경험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르게 경험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죠.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 지역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은 저 도곡동에 사는 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도곡동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도곡동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이 아니죠. 제 사무실 그 책상이 아니지. 그냥 그 데스크에 앉아서 딱 등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탁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울 3호선 지하철을 타고 그 교대역에서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서 예전에 역삼동으로 출근을 하다가 이제 도곡동에 사옥을 지어서 옮겨가는데 가니까 야망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저 타펠이라고 부르잖아요. 타워팰리스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야망이. 그러니까 그렇게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뭘 이렇게 보이는 그 여기 도곡역인가요? 거기 이제는 거기 가본 지도 정말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서 경험하는 것과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남산 타워가 보이는 육교에서 서울을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겠죠. 앵겔스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오래되었다고는 해도 또 물론 이 앵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이 책이 독창적인 저작은 아니에요. 앵겔스는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은 아닌데 저작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그 도시 사회학 또는 도시 지리학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도시를 이렇게 저렇게 운용하는 도시 정치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우리는 그 시선을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321페이지 중간 문단에 보면 장소 구별을 통해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uneven development, 불균등한 발전. 토지가 상품화된다. 토지가 상품화되고 인간이 상품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화폐 자체도 상품화되죠. 그 과정을 전형적으로 그 과정을 잘 그 일어나는 과정을 전형적인 과정을 다룬 책은 토마스 애슈턴의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데이터는 낡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전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고전적인 텍스트. 즉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과 토지와 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화되고 그것이 어떻게 제도 속에서 굳건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데는 토마스 애슈턴의 산업혁명 그 책이 좋습니다. 토마스 애슈턴의 산업혁명 그 김태현 교수가 번역했나요? 네,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푸른 역사에서 나온 이영석 교수가 쓴 공장의 역사 이런 책들도 참조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앵겔스 할 때 다시 이거는 앵겔스 책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저 책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역사 고전 강의 하나 읽기도 벅찬데 언제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의 세계를 탐구하려면 장소가 가진 위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보고 부동산업자 있잖아요. 아 예전에 그 드라마 아 지금 또 드라마 얘기인데 저기 누구죠? 저 김지석이라는 배우하고 정소민인가 하는 그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부동산 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기 홈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잡지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정소민이라는 배우가 그 잡지사의 기자고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고 뭐 그 사이에 뭐 알쏭달쏭한 그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 그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보면서 뭐 그들의 달달한 대화 따위는 관심 없고 그렇게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아, 똑같은 정소민이라는 사람은 집이 예뻐요.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주변 경치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로서 성공한 그 사장이 그러죠. 이런 데를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입지 좋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정말 무지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임장을 좀 가야겠다는 거예요. 임장을 간다는 거예요. 임장이 뭐냐 했더니 그 현장에 임한다. 그걸 줄여서 임장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임장 간다 그러면 그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걸 쓰는 모양입니다. 저는 임장 그래서 임시로 매장, 하여튼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어. 임시로 매장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장을 간다고? 뭘 임시로 묻어두나? 이런 생각을 딱 떠올렸는데 말이죠. 임장이 현장에 임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때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경모라고 모 씨가 저한테 선생님 뭐 임장 뭐 그러길래 임장을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부동산인데 저는 그래서 임장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또 편견이 생겼어요. 여튼 이론만 가지고는 소용없어. 다녀봐야 돼요. 임장 다녀봐야 돼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임장은 무슨 임장이야. 내 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가진 위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게 어떤 장소가 더 상품화가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는 목적이 개입됨에 따라서 그 장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이걸 가장 잘좀 조망해 볼수 있는 책, 아이, 또책 소개하면 안 되는데. 직업의 지리학이라고 예전에 제가 책 읽기 20분 할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직업의 지리학. 정말 좋은 책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부에, 인문사회가 공부의 기본이에요. 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장소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시간과 행위자다. 정확하게 1844년이라는 시간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행위자. 요들이 어디 맨체스터에서 요세 가지죠. 플레이스 또는 사이트하고 타임 에이전트 요세 가지 요소가 이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상품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품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경제적 사회적 그 과정 속에 장소와 시간과 행위자가 개입되어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엥겔스가 왜이 맨체스터를 이렇게 관찰했느냐? 323페이지에 보면은 엥겔스가 보기에 산업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나라는 영국이고 고전적인 땅은 맨체스터이며 고전적인 행위자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다. 고전적인 장소와 행위자. 이 고전적인이란 말은 여기 클래시컬이라는 말보다도 티피컬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죠. 전형적인 장소와 행위자. 요런 그탁 입각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26페이지 오면은 이제 저기 뭐죠? 장소는 정했어. 그리고 누구를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일은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떤 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이제 방법론을 따져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아주 오래된 방법, 역사적 방법.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스에서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시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다. 그걸 역사적 방법이죠. 그게 326페이지에 보면 산업혁명 이전의 역사를 서술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의 사용과 산업혁명을 긴밀한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사용되기 전, 즉 산업혁명 전에는 어떠했는가? 그렇게 역사적 방법을 쓴다 이거죠. 즉 산업혁명 전사, 프리히스토리를 따져묻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엥겔스 이런 방법. 마르크스도 이런 방법을 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엥겔스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헤겔의 역사적 방법론이죠. 이거를, 현재 있는 상태, 현상 상태를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즉, 형성사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엥겔스가 사용하는 이 방법은 역사적 방법인데, 그 역사적 방법을 조금 더 규정적으로 조금 더새 내용을 좀 이게 짚어가면서 규정을 해보자면 형성사를 알아내야 된다. 이 형성사를 알아낸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헤겔의 변주법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변주법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헤겔의 변주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는 분이라면 이 녹음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헤겔의 변증법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복잡합니다. 뭐 자화자화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꽤 안락한 생활을 하며 성실함과 경건함 속에서 평화롭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물질적 여건은 그들의 후예들보다도 훨씬 양호했다. 이제 서론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따져 물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론으로 이것을 논의할 것인가, 그게 27강의 대체로 다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강은 근대화된 맨체스터는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공간 배치를 구현한다.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삶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론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대도시를 고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 이게 28강의 얘기죠. 근데 맨체스터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체스터를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체스터부터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런던부터 얘기를 해들어가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엥겔스가 말하자면 시도한 방법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공부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오버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 디테일뷰, 상세한 것을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엥겔스가 뭐 전 지구적인 것, 그런 걸 다뤘으면 옥스퍼드 세계사가 되겠죠. 그건 아니고 런던부터. 그 다음에 29강은 이제 마무리를 하죠. 영국 노동, 이 맨체스터의 노동자 계급은 이러저러하다. 런던부터 내가 이렇게 쭉 다뤄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 노동자들에게는, 산업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의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부르주아 계급은 이윤 추구를 위해 냉혹한 계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엥겔스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 그런 내용을 설명한 부분, 그것이 바로 제29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요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27, 28, 29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 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